스캇 피츠제럴드는 세상을 떠나기 6년 전 자신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쓴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를 쓰고 있던 몇 달만큼 내가 예술적인 양심을 순수하게 유지하던 시기는 없었다. 피츠제럴드의 전성기는 짧고 허망했습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건 알코올 의존증과 정신병에 걸려 발작하는 아내, 양육을 해야 할 외동딸이라는 힘겨운 짐뿐이었죠. 그러나 그는 문학적인 야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야심 때문에 문학적인 양심을 잃는 법도 없었습니다. 제이 개츠비는 그런 그의 진솔한 아바타였죠. 더러운 세상에 몸을 담을지언정 끝끝내 순정한 진실을 놓지 않는 집요함. 설령 그로 인해 파멸하더라도 지키고야 마는 의지. 개츠비와 피츠제럴드는 각각 예술과 현실에 발을 디딘 샴 쌍둥이와도 같았습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살롱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5월 18일 토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입니다. Good evening.
스캇 피츠제럴드의 친구였고 그의 섬세함, 예민함, 인간적인 결함까지 다 알고 있었던 헤밍웨이는 피츠제럴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피츠제럴드의 재능은 나비의 날개가 만들어낸 먼지의 무늬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피츠제럴드라는 인간이 그가 만들어낸 인물과 같았다는 것. 그런 점에서 그는 인생과 예술이 완벽히 일치했던 작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가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소설가 김영하가 번역한 위대한 개츠비 선물 드립니다. 도서출판 문학동네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홈페이지 주소는요. home.ebs.co.kr/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로 참여해 주세요.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의 문을 여는 음악은 제 음악입니다. 곧 발표될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이승열의 Secretly 듣고 감상 시작할게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그해 여름 무더웠던 그날을 기억한다. 개츠비와 나 그리고 톰과 데이지, 조던은 함께 시내로 나갔다. 개츠비는 데이지와 함께 탐의 차를 몰았고 탐은 나와 조던과 함께 개츠비의 차를 몰았다. 탐은 개츠비와 데이지 사이의 묘한 감정을 눈치챘고 결국에는 개츠비와 시비가 붙고 말았다. 개츠비는 참고 참아왔던 감정을 모두 터뜨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톰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 5년 전에 데이지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데이지는 지금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톰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데이지는 당황했다. 게트비와 다시 만나 행복했지만 이런 건 그녀가 바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게 늦어진 마당이었다. 'Your wife doesn't love you,'
said Gatsby.
'She's never loved you. She loves me.'
'You must be crazy,'
exclaimed Tom automatically. Gatsby sprang to his feet, vivid with excitement.
'She never loved you. Do you hear?'
he cried.
'She only married you because I was poor, and she was tired of waiting for me. It was a terrible mistake, but in her heart, she never loved anyone except me.'
At this point, Jordan and I tried to go, but Tom and Gatsby insisted, with competitive firmness, that we remain, as though neither of them had anything to conceal, and it would be a privilege to partake vicariously of their emotions.
'Sit down, Daisy.'
Tom's voice groped unsuccessfully for the paternal note.
'What's been going on? I want to hear all about it.'
'I told you what's been going on,'
said Gatsby.
'Going on for 5 years, and you didn't know.'
Tom turned to Daisy sharply.
'You've been seeing this fellow for 5 years?'
"당신의 부인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날 사랑하니까."
이거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데이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날 기다리다 지쳐서,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한 것뿐이야. 끔찍한 실수였어. 그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 말고 어느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어." 톰은 흥분한 와중에 데이지를 불렀다. 그 모습이 마치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데이지, 앉아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놔.
아까 내가 다 말했잖소. 5년 동안 벌어진 일이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톰이 아내를 획 돌아보았다.
5년 동안이나 이 자를 만났다는 거야?
만났다는 게 아니요. 우린 만날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동안에도 우린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모르고 있었지만."
아, 그래? 그게 다야? 이 미친놈. 그래, 결혼 전엔 있었던 일에 대해선 내가 뭘 할 수 없지. 그땐 데이지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놈이 데이지에게 접근한 거지? 뒷문으로 식료품이라도 배달했나? 아무튼 이 새빨간 거짓말하지 마. 데이지는 나를 사랑해. 지금도 여전히 날 사랑한다고."
"아니, 데이지는 날 사랑해. 가끔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자신이 뭘 원하는지, 응? 모르는 게 다르긴 하지만." 그러더니 그는 데이지에게 다가갔다.
"Daisy, that's all over now,"
he said earnestly.
"It doesn't matter anymore. Just tell him the truth, that you never loved him, and it's all wiped out forever."
She looked at him blindly.
"Why, how could I love him, possibly?"
"You never loved him."
She hesitated. Her eyes fell on Jordan and me with a sort of appeal, as though she realized at last what she was doing, and as though she had never all along intended doing anything at all. But it was done now. It was too late.
"I never loved him,"
she said with perceptible reluctance.
데이지,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요. 사랑한 적 없다고. 그리고 모든 걸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거야." 데이지는 멍하니 게츠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게 말이 돼요?"
"당신은 저 사람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데이지는 망설이면서 나와 조던에게 호소하는 듯한 눈길을 던졌다.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마침내 깨달은 듯한 눈빛. 그러나 자기는 처음부터 어떤 짓도 할 생각이 없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저희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데이지는 머뭇거리면서도 말했다. 탐은 이성을 잃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아내에 대한 사랑이 폭풍우처럼 밀려오는 듯했다. 하와이에서도? 거기서도 날 사랑 안 했어?
그래요.
거기서는 펀치볼이었겠지. 그래. 당신 구두가 젖지 않게 내가 당신을 안고 내려왔잖아. 거기서도 날 사랑하지 않았다고? 정말이야? 데이지. 내 눈을 보고 말해. 말하라고. 궁지에 몰린 데이지는 급기야 게트비에게 짜증을 냈다.
제이, 이제 속 시원해요? 견딜 수 없어. 제이, 당신은 정말 너무 많은 걸 바라는군요. 그래요, 난 지금 당신을 사랑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 와서 과거를 어쩌라는 거예요?
데이지는 담배를 피우려다가 담배를 집어 던지고 울음을 터뜨렸다.
한때 저희를 사랑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당신도 사랑했단 말이에요.
게트비는 눈을 떴다가 감았다. 나도 사랑했다고? 그날은 나의 30번째 생일이었다. 데이지는 두 남자 사이에서 패닉 상태에 사로잡혀 있었다. 텀은 게트비의 수상한 과거를 밝혀내겠다면서 분노에 사로잡혀 펄펄 뛰었다. 게트비는 슬피긴 했지만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잠시 후 평정을 되찾은 텀은 데이지에게 명령했다. 게트비 씨의 차로 둘이 먼저 집으로 출발해. 저놈은 이제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거야. 주제넘은 사랑놀이도 이제 끝이라는 걸 깨달은 모양이니까. 게트비와 데이지는 훌쩍 떠났다. 우리는 톰과 함께 톰의 차로 출발했다. 우리가 톰의 차를 타고 롱아일랜드로 가는 동안 쓰레기 골짜기의 한 정비소 앞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그 정비소를 나는 알고 있었다. 그곳은 톰의 정부 멀틀과 그녀의 남편 조지가 운영하는 정비소였다. 그들의 이웃 마이클리스의 증언에 따르면 저녁 7시쯤 갑자기 정비소 아래층에서 윌슨 부인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He heard her crying.
Throw me down and beat me, you dirty little coward!
A moment later, she rushed out into the dusk, waving her hands and shouting. Before he could move from his door, the business was over. The death car, as the newspapers called it, didn't stop. It came out of the gathering darkness, wavered tragically for a moment, and then disappeared around the next bend. Michaelis wasn't even sure of its color. He told the first policeman that it was light green. The other car, the one going toward New York, came to rest 100 yards beyond, and its driver hurried back to where Myrtle Wilson, her life violently extinguished, knelt in the road and mingled her thick dark blood with the dust. Michaelis and this man reached her first, but when they had torn open her shirt waist, still damp with perspiration, they saw that her left breast was swinging loose like a flap, and there was no need to listen for the heart beneath. The mouth was wide open and ripped at the corners, as though she had choked a little in giving up the tremendous vitality she had stored so long.
"그날 오후 멀틀은 남편과 심한 말다툼을 했다. 남편은 특단의 조처로 부인을 위층에 가둬두었다. 마이클 리스에게 한 말을 따르면 그렇게 가둬뒀다가 모레 이사를 갈 거라고 했다. 마이클 리스도 알지 못했지만 조지는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들어서야 눈치를 챘다. 어떤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어쨌거나 그는 부인을 데리고 이사를 갈 작정이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갇혀있던 머틀은 참다 못해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녀는 악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살아서 한 마지막 말이었다. 신문지상에서 죽음의 자동차라 이름 붙인 그 차는 서지도 않았다.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는 그 차는 머틀을 친 후 한순간 비극적으로 비틀거린 뒤 다시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져버렸다. 머틀은 그렇게 죽었다. 톰과 나와 조단이 그곳에 도착한 때는 머틀이 차에 치여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재미난 구경거리가 생긴 줄 알고 좋아했던 톰은 죽은 사람이 자신의 정부라는 사실을 알고 절규했다. 목격자 마이클 리스는 머틀을 친 차가 노란색이라고 증언했다. 그것은 게츠비의 차였다. 그날 밤 탐의 집으로 돌아온 나는 정원 덤불에 숨어있는 게츠비를 발견했다. 그 여잔 죽었나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데이지에게도 그렇게 말했는데 충격은 한꺼번에 받는 게 낫죠. 데이지는 아주 잘 견디고 있더군요. 그에게 중요한 건 데이지의 반응뿐이었다. 그 후에 우린 새끼를 통해서 웨스트에그로 갔어요. 차는 차고에 넣어두었고요. 우릴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핸들을 꺼끄려다가 그만.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직감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했다.
"Was Daisy driving?"
"Yes,"
he said after a moment.
"But of course I'll say I was. You see, when we left New York, she was very nervous and she thought it would steady her to drive. And this woman rushed out at us just as we were passing a car coming the other way. It all happened in a minute, but it seemed to me that she wanted to speak to us. Thought we were somebody she knew. Well, first Daisy turned away from the woman toward the other car, and then she lost her nerve and turned back. The second my hand reached the wheel, I felt the shock. It must have killed her instantly.
It ripped her open.
Don't tell me, old sport."
He winced.
"Anyhow, Daisy stepped on it. I tried to make her stop, but she couldn't. So I pulled on the emergency brake. Then she fell over into my lap, and I drove on."
데이지가 운전하고 있었군요.
그래요. 하지만 물론 내가 운전했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뉴욕을 떠났을 때 데이지는 무척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운전을 하면 마음이 좀 가라앉을 것 같다더군요. 그런데 우리 맞은편에서 오던 차와 막 엇갈린 순간에 그 여자가 우리를 향해 뛰쳐나온 거예요. 모든 게 순식간이었어요. 내 생각엔 그 여자는 우리를 아는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려던 것 같았어요. 데이지는 그 여자를 피해서 마주 오던 차 쪽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곧 겁이 나서 되돌렸어요. 내가 핸들을 잡았을 때 충격이 느껴지더군요. 아마 즉사했을 겁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형씨, 그만해요. 어쨌든 데이지는 계속 가속기를 밟고 있었어요. 차를 멈추려 했지만 못 세우더군요. 그래서 내가 비상브레이크를 잡아당겼어요. 데이지는 내 무릎에 쓰러졌고요. 그 다음부터 내가 차를 몰았고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죠.
그날 밤 나는 톰과 데이지의 집 창문을 통해 보고서야 그들 부부간의 변화가 왔음을 알게 되었다. 탁자에 마주하고 앉아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는 그들 사이에는 전에는 없었던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비밀리에 무언가를 공모하는 사람들에게서 엿볼 수 있는 감정이었다. 나는 캣츠비가 걱정되었다. 톰과 데이지가 이 사건을 게츠비에게 교묘히 뒤집어 씌울 것이 분명했다. 정작 게츠비는 여전히 데이지를 꿈꾸고 있었다. 데이지가 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데이지는 오지 않았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왔는데도 그녀에게선 소식이 없었다. 나는 게츠비를 찾아갔다. 그가 걱정이 되었다. 게츠비는 데이지와 처음 사랑에 빠졌을 그때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계층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던 순진한 청년의 열망을 치기 어린 욕망 때문에 무모해졌지만 그 못지않게 뜨겁도록 진실한 사랑을 가졌던 남자의 마음을. 가을이 찾아오는 넓은 저택에 홀로 선 그는 굳건해 보이면 보일수록 더 슬퍼져서 나는 가슴이 아팠다.
'I'll call you up,' I said finally.
'Do, old sport.
I'll call you about noon.' We walked slowly down the steps.
'I suppose Daisy will call too.'
He looked at me anxiously, as if he hoped I'd corroborate this.
'I suppose so.'
'Well, goodbye.'
We shook hands, and I started away. Just before I reached the hedge, I remembered something and turned around.
"They're a rotten crowd!"
I shouted across the lawn.
"You're worth the whole damn bunch put together!"
I've always been glad I said that. It was the only compliment I ever gave him, because I disapproved of him from beginning to end. First, he nodded politely, and then his face broke into that radiant and understanding smile, as if we'd been in ecstatic cahoots on that fact all the time. His gorgeous pink rag of a suit made a bright spot of color against the white steps, and I thought of the night when I first came to his ancestral home 3 months before. The lawn and drive had been crowded with the faces of those who guessed at his corruption, and he had stood on those steps, concealing his incorruptible dream as he waved them goodbye. I thanked him for his hospitality. We were always thanking him for that. I and the others.
Goodbye,
I called.
I enjoyed breakfast, Gatsby.
기차 시간이 늦겠네요. 이만 가보죠. 전화할게요.
그래요. 우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때 게트비가 불안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데이지도 전화를 할 것 같아요. 그는 내가 이 말을 확인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바라는 대로 대답해 주었다.
그럴 겁니다.
그럼 잘 가요, 형 씨. 악수를 나눈 뒤 나는 그곳을 떠났다. 그러다 울타리쯤 이르러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그것들은 다 썩어빠진 놈들이에요. 당신은 그들을 전부 합친 것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한 것을 나는 지금까지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그를 칭찬한 건 그때 한 번뿐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좋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게츠비는 이 말에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이해했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었다. 석 달 전 그의 집을 처음 방문했던 밤이 생각났다. 그때도 그는 그 계단 위에 서서 영원한 꿈을 감춘 채 그들에게 작별의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그의 환대에 감사했다. 우리는 항상 그의 환대에 감사하고 있었다. 나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안녕히 계세요. 아침 잘 먹었어요, 게츠비.
그것이 내가 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직 여름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은 오후, 게츠비는 저택의 수영장으로 향했다. 데이지에게선 전화가 오지 않은 지 한참이었다. 어쩌면 그도 더는 데이지를 기다리지 않았는지 모른다. 오래도록 단 하나의 꿈에 매달려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 분명했다.
He must have looked up at an unfamiliar sky through frightening leaves and shivered as he found what a grotesque thing a rose is and how raw the sunlight was upon the scarcely created grass. A new world, material without being real, where poor ghosts breathing dreams like air drifted fortuitously about, like that ashen, fantastic figure gliding toward him through the amorphous trees. The chauffeur, he was one of Wolfsheim's proteges, heard the shots. Afterward, he could only say that he hadn't thought anything much about them. I drove from the station directly to Gatsby's house, and my rushing anxiously up the front steps was the first thing that alarmed anyone. But they knew then, I firmly believe. With scarcely a word said, four of us, the chauffeur, butler, gardener, and I, hurried down to the pool. There was a faint, barely perceptible movement of the water as the fresh flow from one end urged its way toward the drain at the other. With little ripples that were hardly the shadows of waves, the laden mattress moved irregularly down the pool. A small gust of wind that scarcely corrugated the surface was enough to disturb its accidental course with its accidental burden. The touch of a cluster of leaves revolved it slowly, tracing, like the leg of compass, a thin red circle in the water. It was after we started with Gatsby toward the house that the gardener saw Wilson's body a little way off in the grass. And the Holocaust was complete.
Yennare. 따뜻한 세계를 잃어버린 눈에 들어오는 세상이 얼마나 섬뜩한지 그는 새삼 느끼며 몸서리를 쳤을 것이다. 그의 주위엔 새로운 세계,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세계, 유령들이 꿈을 공기처럼 들이마시는 세계가 난데없이 떠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총소리를 들은 건 운전기사였다. 나는 기차역에서 곧장 게츠비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불안에 사로잡혀 허둥지둥 현관 계단을 뛰어올라갔다. 운전기사, 집사, 정원사, 그리고 나. 이렇게 넷은 아무 말 없이 황급히 풀장으로 달려갔다. 풀장 물결 위로 짐을 실은 매트리스가 풀장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가을을 알리는 낙엽 뭉치들이 간간이 떠 있었다. 매트리스는 낙엽에만 닿아도 천천히 돌면서 콤파스의 다리처럼 물 위에 가늘고 새빨간 동그라미를 그렸다. 우리가 게츠비의 시신을 집으로 옮기기 시작했을 때 정원사가 조금 떨어진 풀밭 속에서 조지 윌슨의 시체를 발견했다. 참극은 이렇게 끝이 났다.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게츠비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장례를 끝내고 돌아온 날 밤, 닉은 집 앞 뜰에 앉아서 게츠비가 매일 밤 바라보았던 녹색 불빛을 바라봅니다. 이 마지막 구절 읽어봐야겠죠? 케일린.
네. Gatsby believed in the green light, the orgastic future that year by year recedes before us. It eluded us then, but that's no matter. Tomorrow we will run faster, stretch out our arms farther, and one fine morning. So we beat on, boats against the current, borne back ceaselessly into the past.
녹색 꿈은 우리를 비껴 사라졌다. 그렇다 한들 무슨 상관인가. 내일이 되면 우리는 더욱 빨리 달리고 더 멀리 팔을 뻗을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물결을 거스르는 배처럼 끝없이 과거로 밀려나면서도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앙콜 특집 위대한 게츠비 이것으로 감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대한 게츠비의 영화 사운드트랙과 함께 하셨고요. 중간에 들으신 음악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When the Wind Blows, Coco O of Quadro의 음악이었고요. 그 다음에 들으신 거는 Sia의 Kill and Run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악 Kelly Clarkson의 Dark Side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하루는 쉬죠. 그리고 월요일에 즐거운 동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모래요정 바람돌이의 원작이라죠. 모래요정과 다섯 아이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Good night, everyone.